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행복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특별히 십자가 사건,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던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 인생에 놀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뺏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뺏기는 삶.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건한다는 이 말은 대기가 지구를 포위하듯이 마부가 말을 몰기 위해 재갈을 물리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제지하고 붙잡아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는 나를 압박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주님이 나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어느 날 인지한 리차드 세실은 예쁜 구슬 목걸이를 하고 그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어린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아빠 사랑하니? 그 예쁜 구슬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빠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슬들을 불석에 집어던질 만큼 나를 사랑하니? 아이는 놀람과 슬픔이 가득 찬 눈으로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도 사랑하지만 구슬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거를 불에 집어넣어야 한다니, 아빠가 그런 희생을 요구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확고한 눈길을 보며 아이는 아빠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는 떨리고 머뭇거리는 걸음으로 벽난로 앞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구슬 목걸이를 꼭 붙들고 있다가 마침내 그것을 불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빠의 품에 뛰어들면서 자신이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당황스러움과 속상함이 가라앉을 때까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충분히 교훈을 얻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며칠 후에 아이의 생일이 돌아왔을 때 아이는 자신의 옷장 상자 위에 작은 꾸러미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꾸러미를 열어보니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 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진짜 진주로 만든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만져볼 사이도 없이 아빠에게로 뛰어들어가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사랑을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진주 목걸이를 주시기 위해 일일이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의 십자가의 예리함이 받을 수 있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세월이 지나가도록 그냥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그 이유를 알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이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압도할 만큼 사랑이라는 것. 그걸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상인에게 흥정을 합니다. 그 진주 얼마입니까? 그 진주 말입니까? 아주 비싼데요. 얼마나 비싸죠? 굉장히 비쌉니다. 이 진주를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누구나 이 진주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얼마입니까? 상인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다 내놓으세요. 마음을 정한 이 사람은 좋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내놓고 그 진주 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내놔보세요. 우선 은행에 만 달러가 있습니다. 만 달러 좋습니다. 1만 달러.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군요. 30, 40, 50, 60, 80, 100달러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가진 거 없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어디에 삽니까? 상인이 캐묻습니다. 예, 저는 아무개 집에서 삽니다. 그러면 집도 적읍시다. 집도 종이에 적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보고 캠퍼, 야영시설에 가져진 저상치에 살라는 겁니까? 어 그래요? 캠퍼도 있다고요? 그럼 캠퍼도 적읍시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럼 저상치 안에 살아야 됩니까? 저상치도 있어요? 두 대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적읍시다. 돈 집, 캠퍼, 자동차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혹시 당신 가족 있습니까? 예, 아내와 자식 있습니다. 그것도 적으세요. 아내 이름, 자식 이름. 이제 정말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몸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뚱이 있네요. 그럼 이름 적으세요. 상인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내, 자식, 집, 돈, 자동차. 그리고는 이어서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 잠깐 동안 그 모든 걸 사용하도록 허락해 줄게요. 당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제는 당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하고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이야기입니다. 주님 살려고 합니까? 제자 되려고 합니까?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예수가 내게는 가장 귀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사기 위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뺏겨 봤습니까? 내 가진 것을 뺏긴 만큼 예수님이 내게 와닿습니다.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샀다면 내 모든 걸 팔아 포기하고 예수 샀다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가 내게 가장 귀한 분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고귀한 자기의 생명 바쳐 우리를 사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가진 모든 것 절대로 뺏기지 않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내 몸을 팔아 예수 사봤어요. 이때는 나는 더 이상 뺏기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 것이에요. 그냥 나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코 뺏기지 않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뺏기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값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의 모든 것을 팔아 사야 된다고. 예수 믿는 것. 너 모두 팔아 예수 사는 거라고. 이제는 그래서 내게 없고 다 주님 것이고 나는 청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결코 뺏기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게 전부로 와닿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압도당하고 포로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몸을 팔아 산 순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값을 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사세요? 나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위해 삽니까?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위해 삽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려 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었다는 걸 깨달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날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립니다. 감격의 눈물 흘립니다. 프란시스가 어린 시절 들판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고. 프란시스가 눈물을 훔치면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어디를 간다 해도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프란시스는 성인이 되어서도 십자가의 다름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감복하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내 마음 다하여 모든 것 다하여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 마음 이 내 속에 녹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프란시스는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울어 시력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는 스무 살이 채 되기 전에 세상의 부와 야망을 버리고 주님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여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처럼 자신의 손과 발에 십자가의 흔적, 상흔이 생길 정도로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진짜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험하면 이런 뜨거운 감격에 순수한 눈물이 나게 될지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찬송합니다. 나 십자가에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 위에 살아야 되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로 살아야 되지. 어느 신학자가 평생 목회와 신학을 병행해서 사역하다가 은퇴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설교는 은이다. 신학은 동이다. 기적은 철이다.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삶은 금이다. 무지하게도 나는 은과 동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때로는 녹슬어 없을 철을 구하면서 부지런히 달려왔다. 이제는 금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내 여생을 보내려고 한다. 왜 이번에 우리 두 주간 특별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행복한 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게 전부더라고요. 다 다른 것은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스무 살에 은혜 받고 비로소 참으로 십자가 생각은 눈물 흘렸어요. 그 처음이에요.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그 찬송 부르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또 대형교회에 많아서 오늘까지 목회해왔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셨지요.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위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께 내 인생 헌신하고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닮아갑시다. 예수 본받읍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시 예수님 본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국에 한때 가장 위대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웨슬러 목사님이고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죠. 또 한 분은 히필드입니다. 이분은 장도교회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이 히필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존재가 녹이 쓸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더 행복하다. 심지어 죽기 전까지 영혼을 살리려고 힘을 썼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설교를 강행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에는 단 한 번도 지쳐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실증을 느껴본 적이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을 새 생명으로 탄생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육신을 떠나 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최후의 설교를 마친 히필드는 잠자리에 들어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히필드가 이렇게 쉴 사이 없이 기도와 말씀의 불쏘시개로 그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철저한 금식과 기도로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때로는 9시간 기도했고 일주일에 두 차례씩 금식을 했습니다.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 수천 번씩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 인생을 주께 드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직 자꾸만 계산합니까? 쇼판 땡깁니까? 따집니까? 내가 주님께 부름받고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쓰겠다 하면 기꺼이 내놓는 거죠. 다 인생 썩어 없어질 건데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죠. 시티 스터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치르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치르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희생이라 말할 수 없지요. 당연한 거지요. 바울도 이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절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위에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을 함께 깨닫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오늘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일평생 영혼 위에 살았습니다.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무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영원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내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준 영혼들, 맡겨준 다음 세대,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죠.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아내를 생각하면 참 미안함이 많아요. 아들이 어렸을 때 거의 제 사람이 다 키웠어요. 저는 총신 3년 다녔어요. 방학 때는 같이 있었지만 학교 다니면 학교 올라가면 그것도 월요일 올라가면 금요일 늦게 옵니다. 곧장 금요 기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거의 교회에서 같이 지냈어요. 같이 전도도 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파김치가 되어서 출발 갑니다. 또 오르러 올라가고 전사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아들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내게 맡겨진 영혼이 많기 때문에 물론 부모가 자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면 때로는 그 자식보다도 더 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자, 목녀들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함으로 섬겨주어서 오늘 대형교회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교회와 영혼을 사랑함으로 있는 겁니다. 거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기 때문에.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이 땅에 일이 있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훨씬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이 땅에 사는가?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힘드는 세상이지만 성도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혼 위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만 이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구별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영혼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면 차마다 귀한 영혼 위에 사는 거예요. 내 자식만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건 넘어서야 돼요.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맡겨준 영혼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자식 사랑 안 합니까? 너무 다 사랑했어요. 얼마나 내가 축복기도를 많이 했는데 앞서 또 내다보면서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1970년 소련 공산당 시절 스탈린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 청년이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하여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장암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하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수용소에 보리스 콤펠드라는 유대인 의사가 수감되어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청년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수술까지 마쳤어요. 그 청년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왜 나를 살리려고 합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너무 귀중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의사의 말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누구인가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청년에게 간수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치료해 준 그 의사가 당신을 치료해 준 것이 탈로가 났어. 법을 어겼다고 조금 전에 처형을 당했어. 간수의 말에 충격을 받은 청년은 그날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분은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치료하고 나에게 이렇게 수술까지 해줬을까? 바로 그 의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한 것입니다. 그 청년이 1974년 서방세계로 추방되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솔제니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소망을 잃고 방황하던 한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실천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의 온 사랑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영혼 사랑에 불타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1994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김종웅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6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런 글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영혼을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영혼 위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을 바라봅시다. 이 민족을 살릴 길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살립니다. 예수가 살립니다. 이 나라 회수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선거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선교 한국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뭘 해야 됩니까? 뭐로 무장해야 됩니까? 영혼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젊은애가 필요합니다. 이런 40대, 50대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한국 계약의 캐나다 선교사 맥켄지가 조선 백성들에게 베푼 사랑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1894년 항해도 솔레에서 조선인처럼 살았습니다. 당시 어려운 조선 사람들을 두고 혼자 잘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좋은 집을 거절하고 오두막집에 살았습니다. 평생 습관이 된 서양 음식도 포기하고 입에 거친 조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친구로부터 성탄절에 빵, 케이크, 과일, 캔, 차, 우유, 설탕 등을 한 꾸러미 받았습니다. 몇 해 전에 그 선물을 전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에 걸려 몸이 점점 허약해 졌습니다. 1895년 어느 날 동학군이 동네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맥켄지는 자신의 총을 꺼내 부숴버렸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동학군들이 감동되어 퇴각해 버렸습니다. 1895년 여름 그는 열병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 곁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힘든 조선 땅에 일부러 와서 그렇게 고생만 하십니까? 맥켄지는 마지막 목소리로 나는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사랑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 겁니다. 이 맥켄지는 사랑 때문에 조선을 위해 죽어갔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봄에 갈 거예요. 서울에 양화진에 갑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와서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그들도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는 지금 유일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겠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복음 들고 가야 합니다. 북한으로 가야 합니다. 세계로 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비는 아카데미를 하고요. 정말 영혼 사랑합니까? 맡겨준 영혼 사랑합니까? 충보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내 자세를 내놓고 헌신합니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원교회에 많을 때 주님이 이 교회에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는 이런 설교 안 했는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보다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민족 살려달라고. 성교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벳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과 네트 센트의 아들이었던 스티브 센트가 쓴 책 창끝이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와다니 아카족이라도 하기도 합니다. 흉포하기로 소문났지만 경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와다니족과 접촉하기 위해 떠나던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와다니족이 공격하면 아빠는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쏠 건가요? 아들아, 우리는 와단이 저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니?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 와단이 저에게 이에 창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세인들은 창 끝에 찔려 죽으면서 자신을 찌른 자를 향해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내들이 와단이 조에게 가기로 결심하고 성전 훈련을 받고 짐 엘리에스의 부인은 간호학을 공부합니다. 그들을 위해 언어를 배우며 상처를 치료해주고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지켜갑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가 그곳에 방문하고 아버지를 죽였던 키모는 그 강가에 모래터로 들어가 자신이 바로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라고 고백하면서 창 끝으로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합니다. 순간 고통과 분노로 스티브의 손이 떨렸지만 곧 이성을 찾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사랑하면 그것이 영원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저를 그 와단이 저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십자가 사랑을 진짜 경험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당했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정말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이 부탁한 대로 내 생명 영혼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짐 엘리엇의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영혼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천국에 가니 훨씬 좋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는 날을 꿈꾸고 영혼 위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4절